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계셔야 합니다. 다른 어떤 생각들이 저희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면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세워진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주로 말미암아 내 생활이 정돈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회복하는 그 예배가 될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여, 저희가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을 느끼고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여, 이 설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교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제 일하시길 기대하오며 살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열왕기상 3장 4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부터 1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4절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여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솔로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릴 때 봤던 만화 중에 드래곤볼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구슬을 모으면 용이 나타나고요. 그 용이 소원을 들어주는 만화입니다. 기억하십니까? 그 만화를 보면 어떤 소원을 비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용이 나타나서 소원을 들어줘요. 어떤 거 너의 소원이냐 할 때 거기 나온 등장인물도 되게 고민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되게 정확한 한 가지 모든 것을 해결할 핵심적인 소원을 빌어야 이 전체가 해결될 텐데 그렇지 않고 지엽적인 것을 소원으로 빌면 사실 전체의 문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가지 문제만 해결되기 때문에 그 사람도 되게 고민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소원을 빌어서 전체의 새로운 계기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왜 이런 소원을 빌었지? 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한 거야? 라고 그 사람을 혼내는 장면들도 나옵니다. 그런 만화를 보면서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 좋아해서 나에게 이런 기회가 오면 난 어떤 소원을 빌까? 내 인생을 관통하는 이것만 들어주면 전체가 해결되는 그 한 가지가 뭘까? 그렇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래곤볼이 있어서 지금 그것을 다 모았어요. 이제 소원을 빌면 돼요. 모았어요. 뭘 빌실래요? 정말 그게 해결되면 되는 겁니까? 여기에서 내가 어떤 소원을 빌지만 알고 있어도 사실 이 사람은 인생의 문제 절반을 해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내 인생 전체를 이해하고 있고요. 그 내 인생 전체가 어떤 중심 주춧돌로 움직여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만 되면 전체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 절반 해결된 거예요. 대부분은 그런 소원을 빌지 못합니다. 대부분이 비는 소원은요, 내가 하고 싶은 건데 내 손이 안 닿아서 안 되는 거를 소원을 빌죠.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 그거 하나 해결돼 봐야 지나면 기억나지도 않을 것들이에요. 그거 하나 해결돼 봐야 내 인생의 대부분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무슨 소원을 빌까?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정말 내 인생은 관통해서 해결되는가? 솔로몬은 이런 장면이죠. 하나님께 하나의 소원을 빌 계기가 찾아옵니다. 솔로몬이 그 소원을 주님께 빌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너무 기뻐하셔서 그 인생이 관통되어서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대답을 갖게 된다면, 우리가 솔로몬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솔로몬이 경험했던 인생의 새로운 계기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지난주에 다윗에 대해서 얘기했죠.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사실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데뷔하죠. 그렇죠? 다윗의 다윗됨은 골리앗 사건부터입니다. 그만큼 솔로몬의 이 장면도 중요합니다. 솔로몬의 솔로몬됨은 1000번째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솔로몬은 우리가 아는 그 솔로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장면이 조금 더 스펙타클하긴 하지만 이 장면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한번 이 장면을 천천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하지 않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한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 설명을 좀 할게요. 1000번째 제사를 드린 사건은 그 사건 하나만 알면 되긴 해요. 지난번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스토리가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 전 이야기를 알면 여기를 대해서 한 가지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열왕기사 1장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약간 조선왕조실록 같은 얘기예요. 봅시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해요. 다윗 왕이 딱 계시다가 이제는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줘야겠구나. 솔로몬아 오너라, 네가 오늘부터 왕이다. 솔로몬이 내가 다윗같이 아버지같이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저를 왕으로 시켜주시다니요. 내가 하나님께 가서 능력을 구해야겠다. 1000번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약간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은 그거보다 조금 더 복잡했습니다. 다윗이 늙었어요. 그래서 국정 장악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 가고 있었습니다. 늙으셔서 피곤하셔서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업무들은 그냥 신하들한테 넘겨져 있는 상태, 나라가 알아서 굴러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그러면 이젠 다윗이 돌아가시면 그 다음은 누가 되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나와요.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주 왕을 이어 왕이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르게 다윗이 늙고 병들어 있는 상태인데 다음 왕이 누가 될지 공표가 안 되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솔로몬 아니야? 아니었어요. 다윗이 개인적으로는 밧세바에게 내가 다음 왕으로 솔로몬을 세우겠다라고 약속했지만 그것을 공식적으로 공언하지 않았습니다. 공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싶진 않나 보다. 왜 이걸 세차 책봉을 안 하지? 왜 이걸 공인화하지 않지? 그럼 다윗이 다른 마음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다윗 입장에서는 솔로몬을 택하고 싶겠어? 밧세바 때문에 자기 집안이 얼마나 풍지박산이 났는데 자기가 원래 아끼던 아들들이 있잖아. 다윗은 솔로몬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어. 밧세바랑은 지금도 거리도 멀어진 상태잖아. 굳이 솔로몬일 이유가 없지. 사람들이 이런 상상을 하기에 충분한 여지를 다윗이 줬어요. 그리고 실제 다윗이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요? 공언하지 않았으니까.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굉장히 아꼈던 아들 아도니아가 등장하죠. 아도니아는 다윗이 한 번도 네가 왜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칭찬이 아닌데 그때는 굉장히 대단한 사랑스러운 자녀에 대한 표현이에요. 내가 얘를 키우면서 한 번도 너 왜 그러니?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아들이었다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정말 마음에 들어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 번도 이런 소리 안 들어보고 자라신 분 계세요? 엄마가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넌 왜 그러니? 라는 말을 안 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듣고 계시나요? 넌 왜 그러니? 마음에 안 든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한 번도 다윗이 그런 적이 없어요. 아도니아를 되게 마음에 들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이런 식으로 지금도 세자 책봉을 안 하신 거 보니까 공언하지 않으신 거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돌아가실 생각이신가 보다. 아버지가 약속 개인적으로 약속한 게 있으니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지 않겠다고는 말을 못 하시겠지. 하지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도 말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가 그 사이에서 그냥 우리가 왕이 될 걸 준비를 하자. 아버지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우리를 왕으로 세우도록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아도니아의 발상에 누가 동의해요? 여러분 군대장관 요압이 동의합니다. 요압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요압은요 다윗도 함부로 건들지 못할 정도로 군권을 장악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두 번이나 요압의 군권, 요압이 군권을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요압을 빼고 군권을 자기가 완벽하게 장악하고 싶어서 두 번이나 군대장관을 교체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 다 요압이 자기 후임으로 지정된 군대장관을 죽여버렸어요. 근데 다윗이 요압을 벌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힘이 없어 저 사람을 벌할 수가 없다. 왜요? 요압을 건드렸다간 군대가 자기에서 떠나갈 것 같으니까 요압을 못 건드렸어요. 그 정도로 요압은 개국공신에다가 아둘람굴에서부터 함께했던 사람이고 개국공신에다가 모든 전투를 같이 키웠고 선봉에 섰던 사람이고 군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요압이 누굴 지지해요? 아도니아를 지지합니다. 다음 왕은 아도니아가 돼야 돼. 라고 얘기하고 아도니아 왕이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가 아도니아를 지지합니까? 대제사장 아비아달.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압살롬 사건이 터졌을 때 언약궤를 들고 다윗을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하나님의 정통성은 다윗에게 있다고 선언해줬던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신정국가예요.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그 사람이 누굴 지지했어요? 아도니아를 지지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따르던 대부분의 정부의 고관들이 다 이 아도니아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미 아도니아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도니아가 완전히 국정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아 이젠 우리가 나라를 접수하자라고 잔치를 베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걸 공식화하는 모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솔로몬은 곧 죽겠죠. 그렇죠? 그렇죠? 다윗은 관심도 없어요. 누워계세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나단이 먼저 밧세바를 들여보내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마음이 애매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도니아가 하는 게 다윗이 원하지 않는 짓이었고 잘못된 짓이었다면 나단이 다이렉트로 들어가서 아도니아가 이러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근데 밧세바를 먼저 들여보내요. 그리고 밧세바에게 당신이 직접 왕이 당신에게 약속한 거니까 당신이 가서 직접 왕에게 왜 나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얘기해라.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가겠다고 얘기해요. 바세바가 들어가서 아도니아가 왜 왕이 되느냐, 나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고 하지 않느냐라고 다윗을 압박합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거 아니냐라고. 그 다음에 나단이 모르는 척 들어가요. 그때 다윗이 물어보죠. 아도니아가 왕이 됐냐. 아니요. 왕이 시키셨습니까? 아도니아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자기 약속을 지켜야겠다고 그때 결정하죠. 그런데 이미 아도니아가 완전히 국정을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아도니아 불러서 네가 아니다 뭐 솔로몬을 왕으로 해라 이래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다윗도 알아요. 다윗도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단에게 지금 당장 즉위식을 하라고 그래요. 지금 당장 아도니아가 모임을 하고 있을 때 왕이 즉위식을 끝내라. 솔로몬 데려가서 지금 즉위식을 끝내. 그리고 올 때 사람들이 환호하게 만들어. 그래서 일을 끝내버려요. 아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막 자기들끼리 잔치를 하고 있는데 멀리서 소리가 들려요. 환호성이. 이게 무슨 소리 했더니 솔로몬의 즉위식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때야 그 사람들이 놀라서 흩어져 버리죠. 그러니까는 다윗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승부수를 딱 띄워서 이것을 반전시켜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국정을 잘 이끌어달라고 유언들을 하고 잠시 이후죠. 다윗이 이제 늙었고 이 대화들이 나눠지고 다윗이 이제는 돌아가십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왕이 있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다윗이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솔로몬은 뭘 하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아도니아를 제거합니다. 왕의 아들이죠. 다윗이 아꼈던 아들이에요. 하지만 솔로몬으로서 제거당합니다. 왜요? 제가 왕이 됐어야 됐는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제거해버려요. 그 다음에 재판도 없이 요압을 죽입니다. 군대 장관, 군권을 뺏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압을 제거해요. 그리고 멈추지 않고 대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러서 살려줄 테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왕이 대제사장 임명권을 직접적으로 갖는 게 아니에요. 간접적으로는 갖지만. 근데 그냥 살려줄 테니까 집으로 가라 라고 해서 대제사장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지했던 사독을 대제사장으로 세워버려요. 그리고 시므이까지 죽입니다. 그 옛날에 붙여졌던 시므이. 시므이 누구예요? 사울을 지지했던 자녀 세력이었어요. 완전 사울. 저 변방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진짜 얘네가 뭘 하겠어. 옛날에 찌그러진 뭐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는 그냥 극단적인 정치 세력이죠. 그렇죠? 근데 시므이까지 죽여요. 완전히 교통정리를 끝냅니다. 진짜 장난 아니죠. 어떻게 보면 폭군이야. 싹 정리해요. 그런 다음에 1,000번제를 드리러 나갑니다. 1,000번의 제사를 주님께 드리고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이죠. 그렇죠? 그럼 봅시다. 솔로몬이 뭘 잘하죠? 솔로몬에게 본받을 게 뭐죠? 첫 번째, 솔로몬의 독특성은 이건 간단하게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정치적으로 왕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웠던 고백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뭔가 기적적으로 뭐가 되면 하나님 하셨다라고 되게 얘기하기가 편해요. 하지만 내가 내 머리로 세속적인 방법들로 자기가 왕이 되는 과정을 알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는 과정을 자기가 제려. 자기 내가 어떻게 왕이 됐어요? 다윗이 정치적인 승부를 뛰어서 왕이 된 거예요. 그렇죠? 난 오늘 아침까지 내가 왕이 되는지 몰랐는데 갑자기 즉위 시기가 이렇게 끌려서 왕이 됐어요. 왜? 정치적인 승부에서 아도니아한테 당할까 봐 지금 타이밍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왕권을 공고하겠어요? 자기가 자기의 정적들 다 제거하고 왕권을 공고하겠어요?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됐어요? 아버지의 정치적 승부수와 자기의 권력적 투쟁으로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솔로몬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고 고백해요.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그 앞에 행했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기쁘게 보셔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라고 고백해요. 우리는 이럴 때가 있어요. 거시적으로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우리는 미시적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않았다고 고백할 때가 많아요. 3년 전에 아 하나님 나는 이 사회에 내 자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라고 얘기했다가 3년 뒤에 사회에서 자기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는 우연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열심히 했고 어떤 정책인 계기도 있었고 세속적인 이유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분명히 3년 전에 내가 했던 고백이 응답된 건 맞아요. 그러면 그게 내가 했다고 생각 안 해요. 아니 하나님 했다고 생각을 잘 안 해요.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어찌어찌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 그 전에 홀로 있었어요.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채워주셨어요. 근데 그 과정에 보면 여러 가지 계기들과 이유들이 있었어요. 만난 그 위원들이 있었고요. 이런저런 사건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 안 해요. 우리는 뭔가 저 건널목 저편에서 뒤에서 후광이 비치는 사람이 걸어와서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고 얘기해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렇게 걸어내려가는데 어떤 회사 사장님이 오셔서 내가 응답받은 당신을 쓰라고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해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내가 이력서 내서 내가 일을 해서 내가 정치투쟁을 해서 내가 승부수를 띄워서 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각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초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만약에 내가 아버지의 정치적 승부수와 내 권력투쟁으로 왕이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도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지겠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게 솔로몬이 잘하는 거예요. 기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뷰로 현재를 바라보는 것.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솔로몬이 잘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잘한 두 번째는 평안할 때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했죠? 아버지 같은 위대한 왕이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줘서 아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저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도니아가 왕이 될 뻔했는데 승부수를 띄어가지고 자기가 갑자기 한 다음에 정적들 다 제거하고 이제 날 건들 놈이 아무도 없어. 이미 게임이 끝났어요. 우리는 보통 기도를 언제 해요? 저 앞단에서 하죠. 내가 왕이 될 약속은 봤는데 양이 안 될 것 같아 하죠. 왕이 됐어요. 어떤 왕이 됐어요? 내 정적들을 다 제거한 왕이 됐어요. 그럼 보통 이때부터 뭐예요? 이때부터 누릴 때죠, 사실. 이때부터 보통 왕들은 누려요. 야, 게다가 솔로몬은 사실 폭군이 될 수 있는 성장 배경이 있죠. 사생한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왕부에서 계속 따돌림 당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언제나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이며 그렇게 궁정 생활을 했는데 그렇죠? 내 어머니는 사실 다른 사람의 아내였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으며 궁정생활을 했는데 애가 정상이겠어요? 그러다 왕 나중에 애가 이상해지자 하여튼 그러다 왕이 됐으면 애가 나중에 과도하게 에? 뭐 여자분들을 되게 많이 모시잖아요. 몇천 그 이름도 못 외웠을 거예요 분명히. 넌 누구니? 어디가 내 부인이? 약간 이런 거잖아요. 3천 명 이러면 되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 하여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만 그때는 다른 솔로몬이고 그 전까지 전성기 솔로몬을 보셔야 돼요. 그럼 사실 이때 누릴 때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제 좀 살만한 거잖아요. 사람이 힘들게 살다가 좀 피면 어떡해요? 쓰잖아. 이제는 좀 누릴 때라고 생각하잖아요. 함부로 행동하죠. 혹은 내가 권력 투쟁에 해서 다윗도 가져보지 못한 권력을 잡았어요, 지금. 다윗도 이렇게 완벽하게 정치적 권력과 군사 권력을 완벽하게 틀어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는 태평천하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때부터 보통 뭐예요? 내 꿈을 펼쳐가죠,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솔로몬이 뭐 합니까? 솔로몬은 이제 모든 게 해결된 평화로운 땅에서 고민하기 시작해요. 어떡하지? 이게 솔로몬의 장점이에요. 왜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많이 이러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잘못된 그림이 그려져요. 내가 한 실수들, 한 상처, 외부적인 요인들, 그래서 내 인생의 그림을 내 마음대로 그려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내 인생에 잘못된 그림들이 그려져요. 그럼 그걸 지우려고 되게 노력합니다. 그렇죠? 내 인생을 백지로 다시 한번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다 지웠어요. 아, 이제 평화로운 시기예요. 이젠 좀 안정이 됐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그 백지에다가 이제부터 신중히 그림을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백지에 함부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아무렇게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대충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또 지울 일을 만들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살 기회를 찾는 거잖아요. 평안이라고 하는 건 이제야 제대로 살 기회를 만난 거잖아요. 예전의 문제가 해결된 거잖아요. 이제부터가 긴장할 때잖아요. 이제부터가 정신 차려야 될 때잖아요. 이제부터가 제대로 해야 되는 때잖아요. 아, 내가 이제 고생했고 이제야 기회가 왔으니까 놀자? 이럴 때예요? 아, 이제는 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자? 이럴 때예요? 그럼 그림이 다 이상하게 그릴 텐데? 얼마 지나면 또 그 그림 지우느라고 정신 없을 텐데? 이제야 기회가 왔잖아요. 이제야 내 뜻대로 이제야 내가 진짜 그려야 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 내가 이제야 진짜 살아야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그러면 이때 오히려 더 신중해지는 솔로몬이 자연스럽죠. 아, 내가 이제야 이전까지는 상황과 여건에 치여서 살았는데 이제야 내게 삶의 기회가 제대로 주어졌어. 이거 어떻게 할까? 와, 이제부터 진짜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1000번째로 드리러 오죠. 이게 자연스러워, 자연스럽지 않아요.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그래, 그렇게 하지 않을 뿐. 우리는 게으르고 자만해서 그런 기회가 막상 주어지면 아, 나 그전에 수고했으니까 권력투쟁하느라 이제는 좀 놀아보자라고 하든가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해볼까라고 해버리죠. 그래서 또 이상한 그림을 그려요. 그거 지우느라 힘들었던 건 생각 안 하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긴장해야 될 때 아니에요? 이제부터 잘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아니에요? 이제야 안정이 왔으니 이제야 평안이 왔으니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할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내게 일자리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일자리를 주셨어요. 그럼 이제부터 내가 여긴 마음에 안 들고 이건 저렇고 이건 저렇고 이럴 때예요? 그럴 수도 있죠. 불평하세요. 원망하시고. 왜? 문제점 있으면 지적해야지. 하지만 그것이 중심이라면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일해야 돼요? 내가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뭐 너무 삶의 기회가 없는 거. 그러다가 내가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가족들이 생겼어요. 연애가 시작돼요. 의미 있는 관계들이 시작돼요. 그럼 이제부터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진짜 그림을 그려내는 거잖아요. 굉장히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가 결혼 전에는 막 기대하고 그러다가 막상 시작되면 함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현장에 있기 전에는 되게 그냥 막 되게 간절히 어떤 현장, 직장을 원하다가 막상 그 자리에 들어가서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자기가 대충하는 걸 정당할 때가 되게 많아요. 솔로몬은 그걸 잘했어요. 왕이 되었을 때 어떡하지? 이제부터 진짜 잘해야 되는데 이 그림을 어떻게 해야 되지? 솔로몬의 두 번째 장점이에요. 세 번째, 솔로몬의 세 번째 장점은 무엇입니까?
원함으로 그 그림을 그리지 않고 맞음으로 그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느라 정처럼 살다가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냥 자기 멋대로 좀 하다가 아 그러지 말자. 내가 이게 인생의 기회를 너무 낭비하는 것 같아. 내가 이제 진짜 제대로 내 삶의 기회를 바로 써보자. 제대로 살아보겠자. 이 캠퍼스의 진짜 그림을 제대로 그려보자라고 하면 그때부터 뭘 딱 꺼내든 줄 아세요? 어떤 붓을 꺼내들어요?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라는 붓을 꺼내들어요. 원함이라는 붓을. 그래서 무슨 밑그림을 그립니까? 난 이걸 원해. 난 저걸 원해. 난 이렇게 되고 싶어. 난 저렇게 되고 싶어. 라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솔로몬은 그렇게 그림 안 그렸어요. 내가 원함의 그림을 그려요. 내가 엄마가 됐어요. 나는 그냥 유모차 이렇게 밀면서 한 손에 그냥 라떼 한 잔 들고 이렇게 좀 품위 있게 하는 엄마가 되고 싶어. 내 아이는 유모차에 앉혀놓으면 잠드는 아이여야 돼. 내가 이렇게 하라라고는 빵긋빵긋 웃어주면서 그렇게 해야 되고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자 그러면 들어가고 오늘은 안 나간다 하면 안 나가고 내가 나가고 싶다면 나간다는 아이여야 해. 근데 그림을 그렇게 다 그려놨는데 이 아이는 나가자고 하면 안 나간다고 날리고 나가면 안 들어온다고 날리고 유모차 놓으면 빼라고 날리고 라떼를 들을 수가 없어요. 사긴 했는데 카페를 들어가 봤는데 나라도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고 나도 동의가 되어지고 자꾸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직장에 가면 사람들은 날 인정하고 나도 사람들을 존중하고 나는 일할 만큼만 정규적 시간에 품 있는 일에 보람 있는 일을 내 재능에 맞게 해나가는 그런 직장 생활을 할 거야. 그림을 그렸어요. 하지만 돈도 막 줘. 많이. 그런 그림을 다 그려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나한테 내 기질에 안 맞는 일을 시키고 늦게까지 시키고 비인격 대우를 하고 내 그림에 안 맞아. 이 세상 왜 이 모양이야. 내가 캠퍼스를 줬을 때 내가 원하는 그림. 보통은 그렇게 그리죠. 보통 왕들은 어떻게 그래요? 내가 왕이 됐어요. 권력을 딱 틀어줬어요. 그럼 어떻게 그리면 나는 정복왕이 될 거야. 나라를 크게 키우자. 이렇게 그리시던가. 그렇죠? 나는 문화. 난 문화가 중요해. 문화를 융성하게 할 거야. 그럼 언어를 만들든가 예술을 확장하든가. 나는 성군이라는 소리를 들어보고 싶어. 그래서 난 복지에 관심을 갖겠어. 아니야. 난 내 이름으로 위대한 건축물을 후세에 남길 거야. 나는 건축사업을 하자. 궁전을 다시 짓자. 솔로몬 나중에 그랬죠. 그런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왕의 그림을 그리죠. 사람은 자기가 권력이 주어지면, 자기가 기회가 주어지면. 그래서 이제는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요. 솔로몬은 그렇게 안 했어요. 솔로몬은 어떤 그림을 그립니까? 원함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고 맞음으로 그림을 그리죠. 내가 왕이야. 왕은 어떻게 하는 게 맞지? 솔로몬의 그림의 출발은 여기예요. 그렇죠? 왕은 어떻게 하는 게 맞아? 왕은 뭘 하는 사람이니? 이걸 정의적 접근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욕망의 접근이 아니라. 왕은 뭘 하는 사람이야? 왕은 판단을 하는 사람이야, 보니까. 왕은 나라의 방향성을 결정해. 그 당시에 왕은 사법권도 갖고 있어요. 대법관과 같은 존재예요. 왕은 선악간에 판별해. 왕은 이 나라를 어떻게 돌볼지 제도를 결정해. 그러니까 왕은 뭘 하는 사람이야? 왕은 판단을 하는 사람이야. 솔로몬은 거기로 가죠. 나는 좋은 판단을 하는 왕이 돼야 돼. 왜? 그게 왕이니까. 그게 맞으니까. 한 걸음 더. 그럼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사람이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인 나라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여기에 적용되게 해야 돼. 하나님의 기준이 여기 적용되게 해야 돼.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너무 잘 알아서 그 기준이 나를 관통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게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이야. 솔로몬은 왕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의 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죠. 정의하죠. 그 정의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죠. 그렇죠? 이런 왕이 돼야 돼. 여러분 좀 다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이 솔로몬의 고백이 얼마나 신학적입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단어입니까? 성경은 어떤 문제로부터 출발하죠? 선악과를 따먹는 문제. 선악을 분별하지 않겠다라고 한 문제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죠? 선악을 내가 결정하겠다는 것도 출발해요. 여러분 선악은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의 문제예요. 그렇죠? 선악을 모른다?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맞아 보이면 선이고 내가 생각하기에 되게 틀려지면 악이죠. 모두가 선악을 알아요. 애기도 선악을 압니다. 내가 일어나고 싶은데 날 눕히면 악이에요. 내가 누워있고 싶은데 일어나게 하면 선이고 내가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나게 하면 선이고 그렇죠? 자기가 기준이 되면 선악을 안다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선왕의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다.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해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나에게 오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림이에요. 그렇죠? 제가 왕인 것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는 중요점을 안 둘까. 하지만 여기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하여튼. 그럼 솔로몬은 뭘 잘했어요? 솔로몬은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정의를 알고 그 정의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간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들어갔어요. 아, 내가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되면 내가 되게 좋을 텐데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내가 결혼을 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내가 좋을 텐데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이 된다고 한들 주의 뜻일까? 그럼 내가 어머니예요.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돼요? 내가 엄마야.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됩니까? 애가 이랬으면 좋겠다. 남편이 이랬으면 좋겠다. 내 돈은 이랬으면 좋겠고 나는 엄마지만 미시적으로 외모는 유지된 엄마이고 싶고 카페 하나 라떼 하나 들고 다니고 싶고 애는 내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고 남편은 아침에 청소를 다 해놓고 집에 와서 설거지를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이렇게 애를 내가 풀타임으로 하지만 나중에 사회적 경력도 유지됐으면 좋겠고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내가 소원을 얘기해요. 어느 정도 이루어질까? 엄마를 정의적으로 접근해보죠.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엄마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난 애를 사랑해야 해요. 넘치게. 부족함 없이.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돼요?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아이를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떤 판단해야 되는 위치세요? 목사로 해볼까요? 목사가 그림을 그려요. 내가 원하는 거. 아, 성도들은 내 설교를 잘 들었으면 좋겠고 나를 되게 아껴줬으면 좋겠고 인원은 이 정도 됐으면 좋겠고 재정은 이 정도 됐으면 좋겠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사회에서도 영향이 있었으면 좋겠고 대신 날 계속 늙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늘 이거 핑크색 입었는데 좀 어려 보여요? 어려 보이고 싶었는데 하여튼 어려 보였으면 좋겠고 응? 그림을 그려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목사는 은혜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관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바꾸시고 나를 지나 사람들을 바꾸셔야 돼요. 목사는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목사, 내가 목사예요. 그럼 나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정의적으로.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해요. 이런 목사였으면 좋겠다.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 그림의 한가운데 뭐가 지나가야 돼요? 제일 먼저 그려져야 되는 그림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은혜 안에 있게 하소서. 은혜 안에 있게 해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 판단의 위치십니까? 여러분들의 판단으로 여러분들의 아래 직원들이나 밑에 있는 부서들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받는 위치세요? 여러분들 솔로몬과 같이 구하셔야죠. 판단을 잘 하셔야 되잖아요. 지혜를 구하셔야죠. 내가 하는 판단으로 내 사업체에, 내가 하는 판단으로 내 직장 현장에, 내가 하는 판단으로 내가 하는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분이세요? 그럼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지혜예요. 바로 판단이 될 거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돼야 된다. 이게 맞지 않아? 저게 맞지 않아? 그렇게 섣불리 내 생각을 되게 자신하기 전에 내 가운데 판단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어떻게 하는 게 이 모두에게 유익한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게 이 일이 바로 되는 것인지. 그렇죠? 내가 직장인인데 대우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하기 전에 내게 더 중요한 건 판단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건 뭡니까? 성실이죠.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건 성실이에요. 그것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라고 난 이런 원함의 그림을 긋고 그 그림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 신났죠 지금. 하나님 신났어요. 뭐 하나님 처음에 그냥 뜨악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니까 1000번의 번제를 드렸는데 별로 칭찬도 없어요. 내가 너한테 뭘 줄고 구하라. 그랬더니 지금 얘가 굉장히 길게 선악 간에 분별하게 하소서라고 하니까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와, 네가 이걸 구하네. 네가 이걸 구하는구나. 네가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구별하는 지혜를 구하니 내가 내 말대로 너를 지혜롭게 하고 총명의 마음을 주어서 그리고 나머지도 다 주어서 네 전에도 너 같은 자가 없을 거고 네 후에도 너 같은 자가 없을 거고 하나님이 이 구한 이게 이 구하는 걸 듣자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구하는 걸 듣자. 왜?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와서는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으니까 이거 해주세요라는 얘기는 너무너무 많은데 정의적인 접근,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그 뭘 해야 되는지를 잘하고 싶어서 이걸 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그림을 그려온 사람 많지 않으니까. 없으니까. 하나님 얘가 시기하니까. 하나님이 그 그림을 보면서 네가 이것을 구하는구나라고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금도끼와 은도끼 얘기가 생각나죠.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면 그치. 하나 구했는데 세 개 주면 금도끼 은도끼잖아. 그쵸?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금도끼를 주면서 제 도끼가 아닙니다. 은도끼를 주면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건 제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본인의 도끼를 이게 네 거냐? 예, 그것이 제 것입니다. 또 이 금도끼도 받고 은도끼도 받고 내려온 아름다운 스토리죠. 그쵸? 이 머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쵸? 근데 보세요. 그렇게 해서 금도끼와 은도끼를 줬는데 얘가 집에 가서 그 은도끼와 은도끼를 팔아서 다 지가 쓰면 이 산신령이 속은 거죠. 산신령이 왜 얘한테 금도끼와 은도끼를 줬어요? 내가 이상해 살면서 금도 있고 은도 있어요. 밑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한테 이걸 전해주고 싶어요. 근데 누구와에게 전달을 시키던 배달 사고가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얘를 본 거죠. 얘는 어떤 애예요? 준다고 했는데도 그게 내 게 아니면 욕심을 안 부리는 애예요. 걔한테 금도끼와 은도끼를 줘요. 그럼 얘가 집에 가서도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이거 내 것도 아닌데 저한테 주셔가지고 아 이거 부담스럽게. 그럼 이거 어디다 써야 되지? 이래야 이 스토리가 제대로 간 거지. 야 그랬더니 다 주더라.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은 자기 도끼만 받고 내려왔죠. 그렇죠? 그리고 아니 왜 그렇게 다 준대더니 왜 안 줘요? 이렇게 되는 거지. 솔로몬의 이 이야기를 듣고 아 지혜를 구하면 이게 패키지구나. 패키지. 아 그 커피를 사면 텀블러를 주신다고요? 난 텀블러 갖고 싶은데 커피 사지 뭐. 커피는 별로 관심 없지만 내가 이 커피를 살게요. 텀블러를 주는 줄 알고 지혜를 구합니다 했더니 커피만 줘요? 어? 전 텀블러 받으려고. 하나님 그렇게 속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솔로몬에게 왜 줍니까? 이 아이가, 이 왕이 진짜 선악간에 바른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왕이라면, 내가 왕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걸 고민하는 왕이라면 얘한테는 다른 걸 줘도 얘가 오래 살, 얘를 오래 살게 하면 세상이 영화로워지는 것이고 얘한테 부귀와 영화를 줘도 얘가 그것을 가볍게 쓸 거 아니에요. 판단을 자기가 안 하는데. 그렇죠? 야, 하나님, 야, 너 마음에 든다, 야. 너 다 가져.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그림을 들고 가서, 하나님, 내가 그림을 그려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근데 사실, 난 하나님 도움 받고 싶지도 않아. 내가 다 그리고 싶어. 난 그게 더 좋아. 근데 하나님, 이 끝부분이 손이 안 다네. 요 부분만. 난 내 마음대로 살 건데, 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할 건데, 요 부분만 그림을 그려줘요. 그 부분이 내가 손이 안 다니까. 아니, 그걸 안 그려주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이 백지를 소중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버리지 않고 아, 이 그림을 그릴 캠퍼스가 너무 소중하고 내 인생이랑 캠퍼스가 이 캠퍼스에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그 그림은 내가 원하는 거, 내 욕망의 그림이 아니라 뭐가 맞는지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하나님께서 제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으로 내가 그림을 그려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여백들을 다 채워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하셔야 돼요. 솔로몬에게 이것을 배우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골리앗을 때려잡는 사건만큼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막 싸움이고 스펙타클하고 그러니까 좋지만 이건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많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되게 유명해서 설교하는 거 아시죠? 유명한 설교 시리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장면 유명하잖아요. 모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1000번째. 지나갔죠. 솔로몬이 1000번이나 제사를 드렸대. 돈이 많나 보지.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 사건인가.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솔로몬이 원함으로 자기 인생의 캠퍼스의 그림을 그리지 않고 마지막으로 자기 인생의 캠퍼스의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잘하는 거 세 번째 뭐예요? 솔로몬은 이것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기도의 습성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내가 필요한 건 간절히 구해요. 하나님, 아 정말 결혼 정말 재정 문제 이번 직장 하나님 간절히 구해요. 네, 하나님 제 마음에 사랑을 주세요. 그럼 툭 지나가. 하나님 사랑을 주세요. 네. 그 하나님도 주고 싶어하는 거잖아. 뭐 나도 뭐 받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막 간절하게 막 내가 갖고 싶은 건 간절하게 구하고 하나님 주고 싶은 건 그냥 사랑 주세요. 믿음 주시고 소망 믿음 소망 사랑 패키지니까 소망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뭐 오늘 설교가 있네 뭐 주님 인내도 주시고 아, 내가 그렇게 구했는데도 안 주시더라고. 그럼 솔로몬이 지혜를 그렇게 구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지혜를 간절히 구해요. 1,000번의 제사라는 게 얼마나 지겨운 루틴을 감당하는 건지 아시겠죠? 1,000번의 제사라는 게 얼마나 지겹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솔로몬이 그만큼 간절히 이것을 구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내가 삽니다. 하나님께 그걸 간절히 찾고 찾아요. 그래서 그가 얻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조금은 세속적이고 이건 하나님이 안 줄 것 같은 거, 돈 뭐 이런 거, 특별한 성공 이런 건, 그런 건 내가 급하니까 간절히 구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줄 것 같은 건 대충 구하고 안 주면 말고라는 태도에, 사실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의 네 번째 잘하는 겁니다. 간절히 구한다는 거예요. 마무리합시다. 결론으로 가죠. 드래곤볼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어떤 소원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림을 그리다가 끝에 안 닿는 거. 하나님, 그래서 내가 직장 문제나 이런 건 내가 다 알아서 했는데 내가 연애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결혼은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만 좀 그려주세요. 하나님, 전 관계나 이런 건 다 좋은데 돈 문제 때문에 계속 고민해요. 하나님, 돈 문제만 좀 그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그림을 그리셔야죠.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문제의 60%는요 우리가 사랑이 없어 생기는 문제예요. 우리가 지혜가 없어 생기는 문제예요. 엉뚱한 선택들을 해서 우리가 성실이 없어 생기는 문제예요. 내가 똑바로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용기가 없어 생기는 문제예요. 거기서 시작했어야 되는 것을 내가 은혜가 없어 생기는 문제예요. 내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려서. 사실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하는 건 뭐냐면요. 이 고리타분하고 전형적인 당위적 단어들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적으로 메말라가는 이유는요. 좋은 인연이 없어서이기 이전에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어서예요. 우리 가운데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요. 좋은 기회가 없어서이기 이전에 우리 가운데 지혜가 없어서예요. 성실이 없어서예요. 내가 인생의 새로운 장면을 만나지 못한 이유는요. 내게 용기가 없어서고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게 내게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여러분 한 가지 손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대답하시겠습니까? 아 이럴 때 속으면 안 돼. 여기서 돈 얘기하면 끝장이야. 여기서 지혜라고 얘기해야 돈도 주셔. 금도끼 은도끼 이렇게 각색한 거 말고 여러분이 진심으로 무엇을 구하실 것 같아요. 거기서. 여러분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정말 인생의 하나님의 판단으로 판단해 가고 싶습니다. 내가 선악을 분별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이것이 구함입니까? 지금 내게 사랑을 주십시오. 내가 이기적입니다. 내가 메말랐습니다. 내가 남이 나한테 뭘 잘해주는지만 신경 쓰고 살아가니까 내 마음이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내게 사랑을 주십시오. 지금 내게 지혜를 사랑을 용기를 성실을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우리가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주시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의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의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셔서 내가 내 캠퍼스를 대충 아무거나 그려놓는다든가 하나님은 상관없이 내가 내 캠퍼스에 내가 그리고 싶은 그려놓고 손 안 닿는 데만 그려달라고 한다면 함께 이렇게 기뻐하면 네가 이것을 구하다니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정말 인생의 캠퍼스를 소중히 여기고 무엇이 맞는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게 맞는가로 그림을 그리고 그런데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게 없잖아요. 그 지혜가 이 은혜가 없잖아요. 이 사랑이 없잖아요. 이것이 있어야만 하는데 이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그것을 구하고 나갈 때 함께 여러분 상 가운데 임자 그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그러면 1,000번째 유명한 얘기입니다. 다 아시죠?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야기를 아십니까? 이야기를 믿으십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이 이야기는 내가 구해야 하는 것을 구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의 번제를 드렸던 그 이야기는 그것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아십니까? 이야기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정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의 번제로 하나님 앞에 그 솔로몬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 1,000번의 번제가 있게 하십시오. 솔로몬이 1,000번째 번제로 그 솔로몬이 되었으니 여러분들도 이 고백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구해야 할 것을 구하십시오. 이 솔로몬 얘기를 안다고 하면서도 들었으면서도 계속 나는 내 마음대로 내 그림을 그려갈 거예요. 내 인생에 기회가 찾아오면 전 대충 살죠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 인생이 이제야 좀 평화로운 때가 왔습니다. 이제야 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까지는 당면한 문제 해결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 기회가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제대로 살까요? 어떻게 제대로 살까요?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라고 하며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가신다면 간절히 그것을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기뻐하시며 여러분들 그 캠퍼스를 채워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인생의 그림을 바르게 아름답게 그려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합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매무는 땅에 단비를 내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부으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모르고 보면 이게 기적 아닙니까? 밝은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맑은 하늘에서 해날이었었는데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물방울이 떨어져요. 그 물방울들이 이 논과 밭과 나무와 산을 살립니다. 그렇죠? 이게 옆에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아 이런 원리로 되는 거야? 그렇죠? 하지만 그런 불구하고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그 나무들에는, 그 풀들에는, 그렇죠? 그 논에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그 비가 내려야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셔야 그 비가 내려야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필요한 것, 맞는 것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그것을 주시길 신뢰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밖에서도 나를 도우셔야 하나 내 안에서도 나를 도우셔야 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기회까지 달려나갈 힘이 없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바른 길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른 길인지 판단하기 능력이 부족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서도 나를 도우셔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사랑의 힘도 주시고 분별의 지혜도 주시고 버텨낼 성실도 주셔서 내가 주님께 보여주시는 그 은혜까지 내가 갈 수 있도록 주여 내 안에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그림을 제대로 그리기를 소원합니다. 내 욕심의 그림을 그려놓고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왜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인생이 그려지지 않느냐는 원망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그 그림의 중심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주님 앞에 질문을 던지며 대답을 들어 그 마지막으로 내 인생의 그림을 그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인생에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하여서 이것을 낭비하며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야말로 하나님 앞에 그림을 그려야 될 그때이니 하나님과 함께 이 그림을 그려나가고 결정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이들의 머리와 생각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나니 저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것을 다 잊어버리오니 주여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잊지 않도록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잊지 않도록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잊지 않도록 주여 우리가 내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지혜를 이제 진심으로 구합니다. 솔로몬의 심정으로 사실은 저걸 더 원하는데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진심으로 지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가 내 지혜와 삶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전심으로 지혜를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 생명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